본문의 말씀을 한 번 더 다시 읽어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험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여기서 이 헛된 행실이란 헬라말로 마타이아 아나스토로페스입니다. 헛되다는 것은 무익한, 텅 빈, 아무런 가치가 없는, 어리석은 이런 뜻으로 번역될 수 있는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헛된 행실이라는 것은 전혀 유익함이 없는, 아무런 이익을 초래할 수 없는, 마치 죽음의 행각과 같은, 생명을 전혀 창출할 수 없는 무익하고 어리석은 행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 너희 조상은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타락하여서 신랑원의 주인공이 되어진 아담을 지칭하기도 하고, 또한 율법주의나 유대주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지칭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즉 복음 이전에, 예수님 모시기 전에 가르침이나 교훈들을 가리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각양각색의 구원의 길을 제시해 왔습니다. 자력으로 해탈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공로나 고행이나 인간의 구도행위나 아니면 면벌부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들은 망령되고 무익한 어리석은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구원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그리스도 보배로운 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보배로운 피에 대하여서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사이를 보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여서 동산의 모든 열매는 임의로 다 먹을 수 있게 하셨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고,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당부하신 명령으로서 최초의 법령에 해당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법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법을 따르지 않으면 그 처벌로서 형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정적 정의 혹은 시정적 정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최초에 주어진 금령의 말씀, 이 법은 먹으면 죽는다는 강력한 페널티가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아담이 하와가 선악을 따먹은 후에 죽지 않습니다. 성경 930년을 살았다고 하고 창세기 5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그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았다고 했습니다. 죽음을 선고받은데도 아들을 낳고 딸을 낳고 잘 살면서 천년을 가까이 그렇게 산 것입니다.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속에는 엄청난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형벌을 유보하시는 은혜와 심판과 심판의 시작이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해도 즉각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시는 이 형벌을 유보하시는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범죄해도 괜찮은 줄 알고 어리석은 인간은 이 시작된 형벌을 보지 못하고 계속 범죄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깊이 보면 하나님의 법을 어긴 날 아담은 무한한 존재에서 유한한 존재, 즉 죽음에 처해진 사형 선고를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아담에게 있어서 죽은 것은 영혼이 먼저 죽은 것입니다. 아담의 육체 또한 결국 죽어가고 있는 시한부 인생으로 심판이 시작되어진 무한한 존재에서 유한한 상태로 전락한 것입니다. 범죄한 아담과 그 후손은 하나님과 대면할 수 없게 되어졌고 영혼이 사는 길, 영혼이 살고 구원받는 길이 끊어져 버려서 이미 아담과 하와의 육체는 영혼인 죽은 상태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살아서 대 죽은, 살고 있어 대 매일매일 죽어가는 존재로 전락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와 소통이 끊어진 순간부터 인간은 죽음의 상태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타락한 범죄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3장 7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8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타락한 존재,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즐겁지 않고 하나님과 만남이 거북하고 두려운 상태가 되어지는 구원의 존재, 이 하나님을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으로 죽은 자의 특징은 하나님을 피하게 되어집니다. 책임을 전가하게 되어집니다. 여자 때문에 먹었고 뱀 때문에 먹었고 결국 하나님 때문에 먹었다고, 이 범죄한 인간들은 절대 서로 이해하거나 용서하지 못하고 오직 책임 전가와 정죄하는 상태로 전락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구원의 길이 끊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죄하기 급급한 이 타락한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참으로 과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워서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고 나무 사이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될 것이라는 복음을 말씀해 주시고 곧바로 창세기 3장 21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혀셨다. 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혔을까? 가죽옷이 더 비싸고 찢어지지 않아서, 헤어지지 않아서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가죽옷은 이것은 이 세상 최초의 죽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최초로 죽음은 바로 짐승에 죽은 것입니다. 이것은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돌아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최초의 짐승의 죽음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모형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은, 죽음에서 다시 영생으로 이어지는 길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서 성도의 옷이 되어 주신 그 순간 인류는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살아난 자는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로마서 13장 12절, 밤은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심판과 죽음에서 영생으로 다시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고 정죄하지 않는 길,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면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 덧입는 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첫째, 성도를 거룩하게 성화하게 하는 피입니다. 레위기 8장 23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모세가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귀와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발라주고 있습니다. 이 귀에 피를 바른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어린 양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론이 누구입니까? 당대 이스라엘 최고의 영도자고 모세의 입술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대변인이 아론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입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오려면 아론이라 할지라도 그 귀가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받아야, 정화받아야,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성도의 귀가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되어져야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의 입술에서 심판과 저주, 사악한 독소적인 감정 어린 말이 쏟아지는 이유는 정결케 하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지지 않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빨리 보혈로 씻어야 한다는 적시로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들을 위하여 이때가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9절 말씀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무리들, 곁에 있던 그 무리들은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였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듣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천둥 소리 같다고 했고 어떤 사람은 천사 소리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절대 구별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보혈로 씻겨야 그 씻음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도의 귀가 거룩하게 성화되어져야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보혈로 씻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천둥 소리로 들을 뿐인 것입니다. 레위기 8장 23절을 다시 봅니다.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에 바른 그 피의 의미 또한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는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 받기 전에는, 곧 주님의 보혈로 성화되기 전에는 그 어느 누구도 선행을 행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른쪽 엄지발가락과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바른 피의 의미는 누구도 주님의 보혈이 아니면 거룩한 발걸음을 한 발짝도 뗄 수 없고 주님의 보혈로 씻기지 않으면 선한 일을 하나도 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지 않으면 위선적인 모습이 되어지거나 한두 번 흉내 내보는 것으로 그치고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성도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는 길뿐인 것입니다. 성화를 유지하고 거룩을 유지하는 길 또한 그리스도의 보혈에 잠기는 길인 것입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속죄의 능력인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였더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죄하였다. 여러분, 피에는 생명의 능력, 속죄의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이 피가 하나님과 우리를 가깝게 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부끄럼 없게 하고 하나님과 우리가 당당하게 맞아 설 수 있도록 해주시는 특별한 은총이 이 피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자력으로 구원의 길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인류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절대로 스스로 의로운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스스로 의로운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책망받고 버림받은 것입니다. 나는 저 세례와 같지 아니하고 나는 금식하는 자들과 구제하지 않는 자들과 수많은 죄를 안고 살아가는 무리들과 같이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죄인들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도 나는 거북하고 저 죄인들과 함께하는 것이 도저히 거북하여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 저 세리를 추방하여 달라고 스스로 의로운 체한 이 바리새인들을 주님은 책망하셨고 버려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과 결핍, 결코 어렵지 않는 죄인됨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이 고백 없이는 어떤 누구도 그 누구도 속죄함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입니다. 죄인됨을 고백하는 여기에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 받은 자가 의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속죄함을 받아야 합니까? 속죄함을 받은 사람만이 속죄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 제일인 것은 사랑인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은 천국에까지 가는 데만 필요한 것입니다. 천국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믿음도 소망도 필요치 않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까지 이어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인 것입니다. 용서한 자만이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한 자만이 천국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출발은 용서에서 기인되어지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고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사단의 속임수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에 씻긴 자만이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보혈에 죄를 사하고 보혈이 사랑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보혈의 능력은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는 길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핵심은 악을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소극적인 것입니다. 구약 율법에 머문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자신이 율법을 아는 지식을 이용하여서 남을 정죄하는 데만 사용하고 비판하고 무시하는 데만 사용했습니다. 자신의 지식을 이용하여서 좀 더 높은 자리에 앉으려 했고 존경받으려 했고 대접받으려 한 것입니다. 이들은 새로운 것에 대하여 절대 수용하지 못했고 배척해버렸고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정죄하고 심판했던 것입니다. 자신들만 율법을 지키는 자라고 하여서 아주 교만한 사람들이 되어진 것이 서기관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자신의 부족과 결핍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처럼 행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약의 법, 이 신약의 핵심은 구약의 말씀과는 다릅니다. 적극적입니다. 율법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는 차원에서 머물지 않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신약에서는 선을 행하는 말이 약 60회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베드로전서 3장 11절입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르라. 갈라디아서 9장 6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고 거두게 되어진다고.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도에게 신성하게 제시된 새로운 살 길은 바로 복음의 실천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서 황금률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자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다. 공경을 받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남을 먼저 공경하고 남을 먼저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 한 조각 나누지 못하는 자가 율법의 말씀을 강론하고 나눔을 강의하고 사랑을 가르친다면 그 자체가 생명력 없는 위선에 불과한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프랑스 정치학자 알레산트 토크빌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국민은 자신들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 이 말을 인용하면 모든 교회와 성도는 자신의 수준에 맞는 교회를 가진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지 않으면, 복음의 길을 가지 않으면 그 교회는 절대로 천국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약 용어에 디아포라와 아디아포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디아포라는 본질이라는 말이고 아디아포라는 비본질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문제의 핵심은 구원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논하다가 다투다가 망해버린 것입니다. 여성들이 예배 시간에 수건을 쓰느냐 마느냐 아무것도 아닌 것, 이 사소한 문제로 피 터지게 싸웠고 그 싸움으로 인하여서 디아포라, 본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이외에 아디아포라, 이 비본질적인 것은 모두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 이 디아포라를 잡는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교회가 전도가 되어지는 것이고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것이고 교회가 천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장 많은 은사의 역사와 가장 아름다운 말씀, 사랑장을 받은 그 고린도 교회는 아디아포라, 비본질적인 것에 매여서 디아포라, 본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먼저 믿는 자는 바리새적으로 변해가는 것을, 안다고 하는 것에 고착되어지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율법을 안다는 것으로, 가르치는 지위에 있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무시하고 더 가지려고 탐욕을 부린 서기관과 그 일당들, 긴 옷을 입고 문안 받기를 좋아하고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경건한 차면서 율법을 이용하여서 남을 정죄하고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율법을 악용하는 자들, 율법을 실천하지 않는 이 위선자들에 대하여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받게 될 벌이 더 크고 중하고 혹독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믿는 자란 선의 횟수와 분량이 많은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어느 철인의 말을 다시 우리는 새겨보아야 합니다. 모든 국민은 자기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 모든 성도는 자기 수준에 맞는 교회를 가진다. 오늘 우리에게 제시된 사명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실천입니다. 겉옷을 요구하는 자에게 속옷까지 내어주는, 오리를 요구하는 자에게 심리를 가주는, 왼뺨을 치는 자에게 오른뺨도 줄 수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을 오늘 우리와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지난밤에 자다가 꿈을 꾸었습니다. 제가 청년의 때로 돌아갔습니다. 꿈속에서 누가 저를 안다고 찾아왔습니다. 이 청년은 춥다고 하면서 이미 내 방에 들어와서 제가 입고 있는 저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갈 곳이 없다고, 같이 있게 해달라고 해서, 그러자고 해서 같이 있게 되어졌고, 배고프다고 해서 정성을 다하여 맛나는 음식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갔다 보니까, 집에 돌아와 보니까 이 낯선 청년은 집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자다가 꿈을 깨고 한참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꿈속이었지만 정말 괘씸하고 잃어버린 것이 너무 아깝고 분하고 억울해서 분이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럴 때 법적인 조치를 어떻게 해야 하지? 이런 생각도 해보기도 하고 스스로 위로해 봤습니다. 야, 이건 꿈이지 않냐. 실제로 뺏긴 것도 없고 잃어버린 것도 없지 않냐. 그래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괘씸한 건 여전히 괘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한참 후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이 사람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고 찾아왔지 않느냐. 그 사람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고 왔다면 잠시라도 나를 통해서 어렴풋하게나마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언젠가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날 기회가 오겠지. 언젠가 이 사람이 예수 믿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린 하나도 뺏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린 손해봤다 하고 그럴 수 없다고 정죄하기 급급합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 받아서 정죄에서 칭찬으로, 칭찬에서 공경으로 이어지는 교회, 성도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떠나지 않는 교회, 항상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이 머무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